오늘 본문 중심에서 천상의 섬김의 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천상에 이루어진 완성된 구속의 모습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승리하신 어린 양, 구속을 다 완성하시고 그 왕이신 어린 양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내부류의 영물들이 어린 양을 향하여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잠깐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섬김이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 천상의 왕적 생활이 그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현재 우리 이 땅에 살아나갈 때 그런 왕적 생활, 스피리처 로얄 패밀리라 말할 수 있겠죠. 어디 있든지 간에 왕으로서 우리가 사는 거죠. 왕으로 타는 생활을 주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잠깐 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반복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계시록 4장, 5장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 기회 날 때마다 4장, 5장을 읽어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에 그 천상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어린 양을 향하여 찬송하는 그 모습, 하나님 그리스도의 왕, 그리고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의 그런 비춰지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천당에 가서 누리는 게 아니고 너희도 왕노릇 하리라. 이미 우리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목표란 것을 잊지 말고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사실 그 어린 양의 노래는 어린 양이 향하는 그 노래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그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그 내용이 그대로 다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참 이거 보면 하늘과 땅이 다 서응하게 되는 거죠.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갈 때 모든 생활 방면에 예수뿐임, 예수만이 대답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그 천년 왕국의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통 천년 기서를 얘기할 때 세 가지 견해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벌써 오래전부터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인데 그 가운데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크게 세 첫째는 그 후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 땅을 쭉 가다가 천년 시대가 오는데 후천년 시대를 믿는 사람은 주로 퓨리탄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퓨리탄들이 주로 그것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존 커튼이라든가 또는 조나네에다가 다 장차 이 세상이 환란이 지나가 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고난이 지나가지만 나중에 부흥의 때가 온다 그래요. 업앤다운이 있으면서 마지막에 부흥이 일어난다. 그것을 이제 천년 왕국 시대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후천년 견해가 있고 무천년의 견해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신약 시대 자체를 천년 왕국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개 우리 구속 개혁주의 신학에서 주로 이제 가르치는 웨스민스터나 이런 전부 다 가르치는 그 파운데이션인데 저도 이제 그 입장에 섰습니다만 우리 스승님이 그게 아니에요. 이제 이것은 뭐냐면 천년 왕국 시대가 벌써 신약 시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그것은 창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거기에 살아서라는 말,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살아서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실제로 살아난다는 말이냐 아니면 영적으로 그냥 살아나는 것이냐? 무천년주의자들은 영적으로 살아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성령 안에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지금 천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박윤순 목사님의 그 견해는 우리 스승님의 견해는 달라요. 그게 한국의 흘러가는 천년설과도 또 다릅니다. 세대주의 천년설이라 해가지고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들은 너무 그냥 천년왕, 천년 기간 동안 쭉 가다가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7년 기간이 천년왕국이 기간이 되는데 그때에 성로들이 살아나서 죽은 자 살아나서 왕노를 한다. 이제 이런 것으로 다 귀결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시대시대마다 다 따지고 있어요. 그런 분들 간혹 만나다 보면은 자원들 중에는 성경을 이제 그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근데 어떤 건 상징도, 상징은 상징의 실체가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문자로 문자대로 해석해야 될 때. 근데 박윤선 목사님 이분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천년 기간을 그 긴 기간으로 얘기를 해요. 성경이 천년이라는 말을 할 때에 천년 꼭 천년이 아니고 어느 긴 기간일 것이다. 그렇게 이건 상징으로 해석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살아서라는 말은 진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우리 살아나서 이 땅에 있어 어느 기간, 긴 기간 동안 왕로를 타는 왕적 권위를 가지고 행하는 이런 때가 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사실 그 궁금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러고 졸업하고 나서 계속 목회하면서도 계속 그게 궁금한데 왜 그분이 그럴까? 이번에 제가 그분 책을 번역하면서 놀라운 것은 이분이 아주 그냥 뭐 정도 뭐 이론 정도가 아니고 확신에 찬 분이에요. 그분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무철인 주자다 성경 다 얘기하는데 근데 이분은 성경이 거기 그런 일이 있으면 한꺼번에 그냥 영적 그 사건으로 부활 사건으로 취급해 버리면은 편해요. 그냥 편하고 쉬운데 그게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용을 학자들도 대단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 개혁주의도 막 갈라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거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라는 말씀을 성경이 계속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기도 지난번에 한번 읽었죠. 10절 보십시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예, 땅에서 왕노를 한대요. 구원받은 그 저 구속의 역사가 드라마가 이제 완성이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구속받은 24장로의 반열에 들어서 있는 교회가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한 걸 보면은 이런 견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계시록에 나타난 천상 장면을 통해 우리가 왕으로 탐이 무엇인가 여기에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왕노릇이란 헬라 원문에 보면 바실레우라고 나오는데 이 말은 왕이 되다, 왕적 능력을 수행하다, 다스리다, 통제하다, 최고의 능력을 수행하다라는 이런 뜻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에서 우리에게 사람을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땅에 땅을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문화적 사명을 주신 거죠.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이런 정도의 왕노릇이 아니고 구속이 다 완성된 시대에 오늘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 왕노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건 약속이면서 명령이에요. 오늘 왕노하리라는 말이 이 말이 뭐예요? 그런 일이 있다는 약속 아니겠어요? 오늘 이걸 왕노를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이 무철련을 얘기해도 여전히 왜 그것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유철련을 얘기해도 우리가 왕노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전철련을 얘기해도 그 시대가 오면은 또 그걸 왕노하는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목표는 언제 어디서나 천상에 그리스도의 왕적 생명과 왕의 그 권위가 왕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왕노릇하는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서 몇 가지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보호자를 중심한 섬김이 되어야만 이런 왕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 안에 왕노릇 하도록 이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의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으로 한 것 같이 은혜는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으로 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이르려 하노라. 왕으로 의인이 되기 때문에 왕으로 할 수 있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누리지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에 우리의 중심이 어디냐, 우리의 삶의 목표, 목적, 어떤 목표를 위해 살아나가느냐. 여러분 왜 사십니까? 무엇을 목표로 살아나가십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한동안 저 셀백 교회에서 책을 다 보내주면서 거기에 목적 있는 삶에 대해서 한번 센션을 일으킨 적이 있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오늘 여기에 천상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활동을 볼 때에 계시록 5장에 여기에 대화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중심, 하나님을 중심에서 움직이는 사건을 우리가 활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상과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활동이 막 일어나잖아요. 여기에 천상이 되는 이런 사건을 요한이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중심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노릇의 삶은 뭐냐? 하나님을 중심한 삶이 되어야 된다. 오늘 여기 보면 성부 하나님이 묘사되어 있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묘사가 여기에 나옵니다. 4장 2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4장 2절 계시록 4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보좌 하늘에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예,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죠. 누굽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으로 지칭해. 성부 하나님. 우리 삼일체 하나님을 성령 얘기하는데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 저 뭐 일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뭐 꼭 그거다 이런 구분을 하기가 우리가 설명을 많이 해야 됩니다만 여기에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모양이 어떠하다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보좌에 있는 분을 봤을 때에 뭐 같았어요? 첫 번째 벽옥을 그 영어로는 제스퍼라 하죠. 저 카나다 제스퍼 제가 가봤는데 이 제스퍼의 색깔이 여러 가지라 그래요. 그 저 원래 그 색깔이. 그래서 보통 거룩을 상징할 때의 벽옥이라 그렇게 얘기한다 합니다. 이 박윤순 목사님도 그렇게 해석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홍보석은 여기 카멜레온이라고 하죠. 카멜레온 맞죠? 제스퍼 그리고 카넬리안은 나오죠. 여기 거리에 이름이 있죠. 카넬리안. 이 홍보석입니다. 그다음에 또 마지막에 무지개가 있는데 보좌 주변에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는 에메랄드라고 나옵니다. 이런 보석의 내용들이 상징이면서 바로 이 그 실체를 의미하는 실체는 그 모든 게 뭘까?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얘기 또 그다음 뭐 우리가 천당에 그 이루어지는 그 뭐 일들이 다 그 뭐 보석으로 설명을 많이 했죠. 진주문 얘기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 정리할 때 그저 하나님의 성품으로 정리를 하면은 그저 편안해요. 우리가 성경이 그것을 얘기해. 물론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의 의의 성품, 하나님의 진실의 성품,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그 에메랄드 같은 건 녹보석이라는 진실성을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볼 때의 하나님의 모습이 거룩과 진실과 의로 충만한 그런 보좌의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른 우리 구약에 나오는 이런 색깔과 연결해 볼 때 그렇게 해석을 보통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아, 그 성부가 계시고 앞에 누가 계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 좀 읽어보면 앞에는 어린 양이 계셔요. 어린 양이. 우리가 5장 그 다음 넘어갑시다. 5장 6절. 5장 6절에 보면은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예, 여기에 일곱 성자가 일찍 죽임을 당한 성자가 계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이 있다 그랬죠. 일곱 온상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이 하나님 보좌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을 중심하여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겠구나. 성부에게, 성자에게, 성령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렇게 나가야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이 땅의 왕으로 하는 생활이다. 이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 히브리 기자도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에 나가라고 말하죠. 히브리 4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면 뭐 한다 그러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따라 세우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어디로 나가라고요? 은혜의 보좌로 나가라.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뭐 따로 특별히 다른 데 있습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하나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 이곳을 향하여 우리가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그래 해야 되겠죠. 이것을 이 보좌를 향하여 나갈 때 어떠하다 그랬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하는 삶,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왕적 생활. 왕의 생활은 그래 나 왕이네 하고 교만하고 이게 아니고 항상 우리가 저 중심이 발라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야 됩니다. 어떤 생활은 보면 뭐 겉으로는 굉장히 요란한 것 같고 굉장한 것 같은데 실제는 중심이 다른 데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거칠도 그런데도 약해 보이는데도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될 때 이것이 왕의 생활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생활을 성경은 말씀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야곱이 나그네 생활할 때도 나그네 생활할 때도 그 문제가 많이 있었죠. 뭐 그가 쫓기는 생활하고 뭐 그의 새 파란만장한 삶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저 자기 그 바딴 아람으로 자기 그 저 그쪽으로 갈 때 그가 저 노숙 생활했잖아요. 오늘 장로님 그러기도 하셨는데 노숙 생활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하늘의 보좌가 열린 걸 봤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그렇죠? 거기엔 여호와의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차다리 속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어요. 그가.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은 요한복음에 와서 1장 50절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나다나엘 사건 속에서 어떠하다 그랬어요? 1장 51절에 보면은 이제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한 것을 너희가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나다나엘에게 사실 그 말씀의 이런 짝인데 야곱이 경험했던 놀란 은혜 하나님의 보좌를과 연결되어 있는 차다리를 통해 천사가 오락내리락하는 것 오늘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뭐가 변했어요? 차다리가 뭐로 변했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51절 요한복음 1장 51절 한번 보세요. 1장 51절 51절 한번 보세요. 시작. 또 이러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약속하고 그 더 큰 일이 뭐냐? 그 예수님 요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 보니까 그 앞에 보면 그런 내용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저 여기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기 야곱의 사닥다리를 연상하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것을 거의다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보면 그런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이제는 사다리가 아니고 이상한 현상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오르락내리락 교통이지 교통.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찾고 정말 어떻게 멋있게 살까 왕노릇하는 삶을 할까 누구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뭐 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요새는 굉장히 발달되나가지고 이렇게 들어보면은 전부 거기 너무 발달돼가지고 전통을 거의 다 부셔버리고 그냥 자기들이 뭐 어떤 그 사고 속에 뭘 만들어내고 이게 오늘 포스트모더니즘이나 뉴에이지 사상이 들어가서 이제는 아예 그냥 다른데 어떤 왕이 아니지 신이 아니고 네가 신하라는 거 너가 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그 팽배 있습니다. 이런 때 오늘 우리가 왕으로 하는 생활이 생명을 왕으로 하는 생활이 뭐냐? 오늘 여기 보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좌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중심하여 참 교제하는 생활이 이루어질 때에 오르락내리락하는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큰 일이. 오늘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사이는 소통이란 말을 많이 해요. 소통이란 말.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자기 쓴 책 가운데도 소통이라는 그 책을 써가지고 이렇게 주물대 읽어봤는데, 뭐 그 내용들 뭐 굉장히 뭐 많은 얘기. 그리고 우리 소통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 그것을 저 소통이 필요하다 해서 이걸 기독교로 끌어들여와가지고 기독교의 소통으로 이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이 제가 읽어보거나 들어보면은 너무 어쩐지 답답해요. 오늘 시대가 다시 오리지널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상한 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뭐 그건 좋죠.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복음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증가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말이 마태복음 28장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폭은 모든 세계입니다. 아주 그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사회, 모든 곳에 복음이 전달되어 변화가 일어나는 게 우리 목표.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을 가지고 책을 뭐 여러 개 말고, 왜냐하면 우리 개혁주의가 원래 그 저 적용이 약하거든요. 실제로 강한 거 아는데 이걸 하기가, 그것도 굉장한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수학을 구속화하라. 뭐 이런 책도 쓰고 말이에요. 과학을 구속화하라. 구속이 그냥 우리 예수 믿고 전나가는 것만이 아니고 모든 방면에 그런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걸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건 대단한 문제입니다. 대단한 큰 이슈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어쨌든 너무 기독교로 각색을 하는데 소통은 얘기가 진짜 소통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과 막혀가지고는 소통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막힐 때 시온의 대로 뚫릴 때 형통이 일어나고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주어지는 그림 속에 하나님을 중심한 삶, 이런 생활에 늘 초점을 맞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내 생물의 섬김을 통한 왕노릇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천상에 일하는 여기 그 내 생물이 나오죠. 여기 보네. 8절 볼까요? 8절. 8절에 보니까 두루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이스라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 가득한 금도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이 기도드리라. 여기 내 생물이 나오죠. 그 내 생물의 내용이 4장 7절 8절에 보면은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4장 다시 돌아갑시다. 계시록 4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지시라 하고, 여기 그 내 생물이 보좌에 계신 그분을 향하여 숨기고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데,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요한이 보았을 때 여기 내 짐승이 나오죠. 사자의 모양을 하고 있고 송아지 모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람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독수리의 그 모습이 형상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제가 저 캄보디아에도 그 유명한 그 앙코라밧 가보면 들어가자마자 정문에 그 사람들로 뭐 생각 깊다 보니까 아마 잘 만들어낸 거죠. 어떤 동상 그 저 부처상에다가 부처 얼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옆면으로 뭐 다른 저 뭐 조각을 만들어 놓고 그래요. 그 내면으로 돼 있더라고요. 오늘 여기에 그 볼 때의 내면, 우리가 에스겔에 나오는 그 모습도 비슷한 게 있죠. 근데 이것을 그대로 퍼즐로 만들어 보면 우리가 어쩔지 상상이 어렵습니다. 괴물처럼 보여요. 괴물처럼 이상한 게 돼 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하나마다 지적하는 부분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사자의 모습이라, 그건 왕을 보던 사자라, 그 동물의 왕을 뭐 다른 것도 표현합니다. 성경 왕을 얘기할 때 사자를 왕으로 얘기하고 있죠. 능력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송아지는 그냥 애를 쓰고 휴가도 나중에 죽잖아요. 예? 고기가 되고 그냥 충성, 진실된 충성을 가리키고, 사람은 여기 특별히 지혜, 그리고 독수리는 영성을 가리키는데, 보통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신령한 하늘 세계를 모르니까 이 세계를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보여줬다 그래서 우리가 저 요한복음을 그렇게 설명하면 이 네 가지 모습을 가진 내 생물은 보통 고급 천사로 봅니다. 고급 천사. 천사의 부류가 있고 그 가운데 내 천사, 내 생물이 보좌에 계신 분을 섬겼어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게 도대체 뭘까? 이걸 우리가 정리할 때에 그런 모습들은 모두 상징의 의미가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표현하면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딱 그게 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한 천사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으니까 내 천사들은 내 그룹 내 생물은 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 생물은 특별히 지난번에 뭐 여긴 그런 얘기 없습니다만 수랍들도 있고 그룹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성경 보면 천사의 그룹과 수랍이 있어요. 수랍은 하나님 보좌에서 섬기는 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 아마 이 내 생물이 그 수랍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요한 이사야 6장에도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룹은 에스겔 28장에 보면 그룹은 경호하고 그냥 무슨 싸우고 하는 그 사역을 지키는 그런 천사의 부류로 얘기하는데 여기에 수랍의 모습은 보좌의 신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을 보호하는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하다 하고 수랍의 모습으로 보게 될 때에 여기 그 여섯 날개를 가지죠. 여섯 날개 특별히 이 여섯 날개가 뭘까요? 이것은 이사야 6장에 보면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얼굴 가리고 두 날개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떤 분은 그 해설거리 했더라고요. 6대2죠. 그 3대2. 3대1인가? 작은 두 날개로는 자기를 가리고 부인하는 일에 바쁜 거야. 얼굴도 가리고. 뭐 하나님 앞에 잘난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자기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렇다고 활동 안 하는 게 아니야. 활동은 적게 안 하는 거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것을 가지고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난 스랍의 모습으로 여기에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어린 양이 여기에 부르는 찬송을 보면은 우리가 그 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는 제가 포함을 안 시켰을 거예요 아마. 그래 안 나. 그 다음 이후에 쭉 나오는 찬송의 내용이 뭐예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어린 양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모두 있다는 것. 거기 초제 그 능력과 지혜와 힘과 지혜와 힘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칠중 찬송이죠.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이런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신성의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모든 천사의 그룹들이 그 하나님의 신성으로 자신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분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총 집중하는 겁니다. 계시록 5장을 읽다 보면은 야 어린 양에게 모든 거 오늘 우리 그런 찬송 불렀죠. 예? 어린 양 보좌에게 그분에게 모든 걸 있다는 거. 참 이 고백을 정확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벌써 은혜가 있을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린 양 예수에게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어린 양이 다 해결이 났어요. 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실 우리가 보게 되면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칼빈의 그 강요에 나오는 참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것을 이 캄보디아에 어떻게 하면 적용할까 내가 이제 번역도 하고 뭐 다 했습니다만 그 나라 말로 번역도 하고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 시켜 다 했는데 그거 가지고 만들어 책도 나눠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나오는 내용들이 너무 보면 옛날이 어디야 어디에서 하는 그 교단에서 하는 그 오순절 계통이에요. 그림이 항상 뭐 동그랗고 뭐 이런데 항상 우리 첫째 셋들이 그 지교에서 하는 거 보내는 거 보면 그 그림 붙여놓고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 그림만 붙여놓는 거야. 그게 너무 빈약한 거죠. 이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 세계인데.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곳에서 저 물로 그냥 침례 주는 거 있잖아요. 막 평인도 막 침례를 막 줘요. 애들 쭉 세워가지고 사진 다 찍어가지고 나 몇백 명 했다 그러고 막 이래요. 한편 보기는 좋긴 한데, 예? 야, 이 큰일 났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브레이크를 걸었죠. 너희들 세례, 내가 이제 우리 스태프들은 절대 세례 받으려면 목사가 되려주고 허락을 받으라고. 그래 했더니만 평인도가 신학생이 세례를 막 주는데 프랙티스 한다고 그래요. 프랙티스 하라고 그랬대, 교수들이. 거기서 뭐 이것도 아니고 무조건 하면은 해서 예수님은 그처럼 자고 좋겠다 싶어가지고 하는 거지 모릅니다. 모릅니다. 또 어떤, 내가 그 처음에는 그게 막 좀 이상하게 불행을 그랬더니만, 이 전복섭, 저, 이단이라고 말이에요. 만나지 못하게 하고 막 그러더라. 아, 그래서 주는 건 다 받으면서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 뺏겼어요, 그냥. 그래서 내가 이제 여전히 뺏기진 않습니다. 목표를 두고 내 계속 기도하며 나가는데, 활동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요새 내가 어떤 양보를 하냐면, 아, 그래도 뭐, 이렇게 가가지고 물세례, 그건 침례들이 많아요. 침례들 말주더만요. 장로교가 이제 약하기 때문에. 그 침례를 주고 이러는데, 뭐, 가서 뭐, 목사들이 침례를 주고 이런 거, 뭐, 그냥, 손쉽게 하는 것을 내가 마음 넓어졌어요, 그냥. 그냥 성교지는 의뢰, 그런 것을 이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넓어졌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그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칼빈의 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그 책을 다섯 가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사실은 읽어보면 어려워요. 한글 읽기도 어렵고, 어쨌든 영어로 해놓고도 다시 봐야 또 봐야 반복해 보는 거지. 원래 강요 자체가 어려운 거니까. 그분이 인문주의자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여기 정착이 되어야 되고, 그걸 요약해 보면 간단하거든요. 다섯 가지. 그리스도인이 뭐냐. 첫째가 겸손한 복종의 생활. 두 번째가 자아부인, 세 번째가 십자가 지는 생활, 네 번째가 소망, 장래의 소망, 마지막이 현재 신실한 삶. 다섯 가지 정리가 되거든요. 또 우리가 뭐 많은 얘기를 해도 결국은 여기에 다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림으로도 그려보고 지금 이제 구상하고 뭐 이렇게 어느 진전이 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첫 번 나오는 칼빈이 하는 얘기 뭐냐? 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뭐냐? 그때도 그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흑사병이 막 몇 년간 계속된 시대였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운데 이 칼빈이 첫 번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할 때에 겸손한 복종을 얘기합니다. 겸손한 복종. 뭐 이건 뭐 다른 뭐 실수가 비치가 있어도 위반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겸손한 복종. 그 생활이 뭐겠어요? 바로 여기에 보여지는 바로 내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분을 향하여 섬기는 그 자세입니다. 자기를 가리고 자기를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나를 따라오고 어려워도 뭐 한다 그러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을 초점을 맞추어서 나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실상을 참 가진 자로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24 장로들처럼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왕로로 한다는 것은 그저 세상적인 그런 왕이 아니고 섬기는 자로서의 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대표로 보여진 천상 장로들, 아까 우리가 읽었죠? 거기에 보니까 네 생물과 24 장로로 나와, 24 장로. 그 24분의 장로가 뭐겠어요? 그것은 이 천사의 부리와 구분이 됩니다. 이분을 보통 그 구약의 열두 지파, 신약의 열두 택한 수를 가리키죠. 이 사람들을 대표한 대표격으로, 천상의 대표격으로 보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실제로 있는 걸로 믿거든요. 그 다음에 상징의 의미로 갔습니다. 실제로 이사 장로가 누구냐? 오늘 교회를 가르쳐요. 우리가 천당 가면은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설 우리들이에요. 이걸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사 장로들이 뭘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한 손에는 검은 고를 가지고, 한 손에는 금양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이 금양로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하는 일은 그 뭐예요? 주로 하는 일이 기도를, 성도의 교회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보고하는 거예요. 중보 역할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당한 뭐 단순한 기도 담아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고 오늘 여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럴 때 이것이 왕적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잘 받게 될 때 그건 교회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 우리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닌데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문제가 될 때나 없을 때나 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참다운 저 이사 장로의 생활이 가능하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건 기도와 여기 보니까 찬송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기 찬송은 뭐 저 우리가 그냥 내용 같지만 그 뭐 그 우리가 노래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그 내용은 다 진리예요. 진리가 찬송화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새 저도 찬송가를 거기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그 마을로 찬송하면은 나는 이제 한글 영어로 이렇게 보고 이러는데 하나하나 대등 모으면 찬송이 다 성경이더라고요. 은혜가 돼요. 그 찬송의 내용이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찬송의 내용이 다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참 감동이 돼요. 그 한 귀집이. 찬송의 진리입니다. 진리화된 거예요. 그래 천당에는 우리가 봐도 성경이 없어요. 성경 있다는 말 없어요. 설교 듣는 얘기도 없습니다. 이미 찬송하고 기도한 그 완성된 세계니까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교회 갈 일이 뭐예요? 교회는 두 가지 일이 힘쓰는 거 아니에요? 진리운동이래요. 진리운동. 말씀운동. 성경 자꾸 읽고 읽히고 하고 어떻게 하면 성경 가까이 하게 하느냐. 그래도 넘어지는데 이게 오늘날 모든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도하는 운동. 기도하는 운동. 기회가 되면 기도하는 운동. 그룹을 만들어 기도하든지 자원 개인이 기도하든지 목표를 기도하든지. 아 요사에는 저도 이제 나이가 이래 되니까 죄송합니다. 나이가 이래 되니까 말이에요. 장로님. 우리 권사님 하면 100세가 되시니까 참 이상하더라고요. 100세가 되는데 난 그 금방 저 갈 줄 알았는데 이걸 자꾸 말이에요. 화장을 다 다니고 말이에요. 그래 야 우리 권사님 대단하시다. 1세기를 누빈 분이에요. 그래 내가 종교 기도를 어떻게 내가 일부러 잡을 준다고 기도시켜요. 그냥 기도하시라고. 밥 먹을 때마다 먼저 기도하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하면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 잘하는지 몰라. 어쩌면 정신이 좀 이렇게 좀 헷갈리다가도 정을 가면 알아봐. 나는 알아봐. 나는 왜 이러면 전화용 목사 알아봐. 뭐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어쩌면 저건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막 혼란이 많은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운동. 그러나 그런 요새 그런 생각이 다 들어요. 야, 이 한 번 더 사역을 위해서 또 사역을 벌려놓으니까 사역을 위해서 진짜 옛날에 처음 예수 믿을 때에 눈바닥 위에 기도하고 그때 지금 기억하더니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때를 기억하는데 요새 너가 있느냐? 사실 정말 그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해야 되겠구나. 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이 땅에 진리 운동, 말씀 운동 어찌 하든지 간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기도 운동. 그럴 적에 왕적인 권위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요구되는 거예요. 뭐 많이 세상이 바꾸졌으니까 이것저것 다양하는데 그거 갖다가 일이 안 돼요. 배우의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향하여 나가고 그분의 삶을 우리 끌어당겨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믿음으 나갈 때 하늘 불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갈멜산의 엘리야의 그 불의 응답을 아시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건 뭐 반납 최대한 따져보면 얼마나 비천에 도망다니고 뭐 생각해보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무릎 꿇어 기도할 때 내가 바라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된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잖아요. 불이 내려왔어요. 오늘 이 마지막 때는 계시록에 보면은 저 두 감람나 두 촛대변 이 다 불을 토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와 엘리야를 비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의 증인들을 가리키는데 우린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모세 우리가 엘리야라는 거야. 이 시대에는 이 마지막 때 왕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을 다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아름다운 밀로 다 준비해 놓으시고 구하면 다 주시는 거야. 두들기면 주시도록 돼 있다는 거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천상의 보좌를 바라볼 때 아 이사 상의처럼 챙겨야 되겠구나. 어디에 가더라도 하나님을 중심하고 성부 성자 성령은 나 자신을 완전히 드리며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여지는 내 생물의 내 성기처럼 겸손과 그 복종의 마음을 가지고서 자기 뭐 낮추고 말이야 이렇게 나가는데 저도 사실 그 뭐 부정한 게 많습니다만 그렇게 나가야지만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입사한 것처럼 기도운동 말씀운동 개인이 일으키는 사람 하나님이 그걸 통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상의 보좌를 볼 때 하나님과 입사 장로와 내 생물이 거기에서 정말 이렇게 구속의 완성의 활동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보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정말 왕적 생활을 약속하시고 왕으로 하라고 명령하시고 또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오니 오늘 이와 같은 삶을 늘 살아나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성령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종들 될 뿐 아니라 현재는 거기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가리우고 겸손함에 있는 거기에 충성되어 주님을 섬겨나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는 종들 되도록 다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